오늘과 전해 받은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피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한 옷에 대어 송아지 한 사람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그들이 유식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빌려놓으라.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 신뢰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제 출애굽기 여정 속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런 내용들이 오늘 32장에 오늘 실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다음 주에 살펴볼 모세 중보의 내용들이 있고 또 이후에 그들을 심판하는 레위지파를 구별해서 그들을 또 척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금송아지 숭배 그런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눌 때 오늘날 나에게 죄가 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배경이 뭐냐? 이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부재와 백성들의 불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6일이 걸렸지만 성막을 관한 계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40일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가까워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낙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모세 형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청하기를 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문장만 봐도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존경심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지 못하는 그런 단어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있을 때 엄청난 하늘의 소리와 천둥과 불로 인해서 죽었지 않았나 생각했거나 안 그러면 아예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머물러서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자신과는 신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그들의 심정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은 이 아론은 2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게 가져와라 말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기고만장하고 배은망당하면서 날뛰는 것도 있지만 또 지도자인 아론 역시도 백성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거기에 놀아나는 지도자 역시도 참 안타까움입니다. 한때 모세와 더불어서 애굽의 막강한 바로 수사들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던 그런 지도자 아론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잘못된 요청을 그 결단을 막아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마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의 일면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백성들은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인으로부터 각종 보석들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광야 생활 중에서 그들은 귀금속을 갖고 있었던 걸로 여겨지죠.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많은 금붙이를 받아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다. 당시 애굽에서 많은 동물들이 숭배됐고 또 심지어 나일강 또 주변에는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데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황소의 형상인 아피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하늘의 신이라는 그런 호러스 매였고 태양의 신이라는 라 역시 그 매로서 또 숭배했고 죽음의 신 오시리스 염소였죠. 또 그의 아내는 이시스라는 암소였습니다. 지혜의 신 보드라는 그런 원숭이 그의 아내 헤카라는 여신은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이같이 악한 우상 숭배들을 문화적 답습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협박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가 자기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 그 제의를 하면서 거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 표현은 이방 종교의 제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수적으로 난잡한 성행위가 수반됐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뛰놀았다 이 자카흐라는 것은 흥겹게 떠들다 또 놀다 그런 뜻인데 육체의 활락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종교에서 보였던 문화로 답습했던 또 더군다나 황소의 힘은 힘과 생산을 상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뛰노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공부하냐?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여호와 금송아지에 대한 축제의 그런 제의의 날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고대 이방 종교의 축제 제의는 음주, 가무, 그리고 부도덕한 성행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답습하고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이라 이런 말을 관련해서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답습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그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불순종입니다. 뭘 어겼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때문에 이게 죄라는 사실을 더 드러나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한 것을 행하는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들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불과 며칠 전에 십계명 그들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고 그들이 핏부림을 받으면서 언약을 똑같이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의 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에 이르게 하려니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20장 출애굽기 20장 20절 23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신상으로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금이나 은 같은 거 그거 녹여서 신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고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면으로 10계명에 1계명, 2계명 모두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구했고 다른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이들이 죄는 바로 뭐예요? 정면적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불순종이고 또 하나는 애굽의 문화의 잔재를 답습한 겁니다. 아까도 소리를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보아온 황소신 이 아피스는 숭배와 음란한 축제 문화가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위기 상황에 다시 재현시킵니다. 배운 답습한 문화들을 다시 재현시켜요.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시장 아론이 그 송아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아론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예 궁표와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의 절기라 공포하고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광란의 축제를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임한 열 가지 재앙 내릴 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목도하고도 다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점, 배운 망덕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무력화시킨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도자가 모세가 잠시 부재 중인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이에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일이 아주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범죄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고 소와 같은 짐승들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를 또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오랜 시간 연단이 필요한 것을 역력히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근본적 원인이 뭐냐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을까? 그 세 가지 원인 중에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이 우상을 그려내고 타락한 손이 우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 다녀보면 막 지역 향토신, 지역들 신들 얼마나 많이 있죠. 우상도 가지각각인가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우리 한국사님 기억나세요? 우리 오카보 갔을 때 거기 그 파괴 갔을 때 그 파괴 이렇게 얼굴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그죠? 다곤신이 그 특징이에요. 다곤신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거 있는 거 보이죠?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행해도 그런 우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우상이 어디서 나오냐?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스스로 지 따나 우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군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에 드러나는 특징은 그렇게 헛된 신을 찾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동안에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과 문화적 영향, 이것이 죄를 범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앞에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놀고 있던 애굽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속 한편에 동경의 대상으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 멤피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피스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을 보고 답습하고 그런 문화적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죄의 습관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습관의 답습.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했다고요? 네.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냥 궁극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06편 19절 21절은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세 구절로 딱 요약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에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도다 말하고 있어요.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 바꾸고 그것은 뭐다?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뭐 10년 됐습니까? 아니죠. 1년 조금 지났는데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고 만나와 매추하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대체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신속하게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운 망덕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 그것들이 우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얼마나 배운 망덕입니까? 그들 인도해내신 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사실을 그들이 안다면 어떻게 기다리지 않고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죄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세 가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신이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인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죄였고 그 결과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조급하고 조급함은 몰라요?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여정 민수기 쭉 봐도 다 그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급하고 죄짓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판단력을 더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한하죠. 하나님이 제한받으신 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제한해요. 자신의 판단해요. 하나님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싸우는 한 가지 요인이 뭐냐? 시간이에요. 타이밍. 우리는 이 타이밍 때문에 초조하고 암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은 지금 일하고 지금 역사하고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확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살수록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신앙은 인내다. 신앙은 인내다.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는 분 여기 다 계실 텐데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거 뭡니까?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됐던 것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신앙은 인내다.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인내하리, 인내하리. 찬양도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그 시간대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 시간을 결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뭔가 하려는데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행동은 근본적으로 불신이죠. 거기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상숭배라는 것이 자명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40일 이상 걸릴 거다. 또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돌아올 텐데 40일 정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론의 지도 아래 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했다라면은 날짜를 계산해서 좀 더 기다려보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산에 머무는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마침내 추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해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경거망동원해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하겠든 당신 씌우면 되지 않냐. 사라의 말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 중동간에 그렇게 전쟁이 지금까지 그 씨앗이 그 전쟁이 씨앗이 된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사울이 제사 문제로 범죄한 것,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것, 불신한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인내하지 못해서 범죄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더디오자 조급한 마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왔어요. 오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 믿음이 부족해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범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의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뜻을 이루려다가 그것이 나중에 불순종이었다. 죄를 범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부족에서 생기는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범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 뭐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죠 1절에. 근데 여기 원래 그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신이 아니에요. 소문자 지 써서 gods. 신들이에요. 신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지만 복수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여러 만들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들의 사상 속에서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러 신들, 어떤 신인들 관계없어. 자기들을 위하는 신이라면 관계없다는 그런 사고를 명백하게 보여준 겁니다. 결국 아론은 옳은 것이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오르신데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 시간표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원하는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런 결정을 내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주권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건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그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회중의 의견을 쫓고 회를 쫓아서 회중의 주권적으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것, 타락이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지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인내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약속과 성취와 기도와 응답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근거한 인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렇게 인내함으로 마침내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란 요구는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볼 때 논리가 맞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고 이 상식에 벗어난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할게. 이게 말이 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생각한 것은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영향을 받는 결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지도자로 삼는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오늘날 첨단 문명을 걷는 시대도 발생합니다. 돌, 금속, 그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은, 우상은 절대 사람의 인생을, 영향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 간에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그 인생을 좌우하거나 그걸 인도할 수 있는 참신은 어떤 존재에 만들어진 것이나 다른 존재에 의지하고 존재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그러한 존재는 오직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섬김으로 창조주에 대한 그 나의 지음받은 이 피조물의 의무를 다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배격하고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적용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우상을 위해서 사용하면 죄라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재물, 그것 갖고 어디에서요? 우상 숭배나 우상이나 헛된 그 일에 쓰게 되면 죄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신 은혜의 재물을 가지고서 만든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그런 금고리를 떼서 아론이 가져와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여하고 있던 그런 금붙이들은 다 어디서 얻은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430년 동안 대가 없이 무임으로 노동한 대가를 한 번에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온갖 보화를 갖게 했어요. 그거 왜 자랑해요? 그죠? 나 이거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 그건 내줘. 그러니까 줘야 됐어. 그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네, 그때는 구하는 대로 다 줬다니까. 하나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많은 보화를 주신 것은 어디에 쓰려고? 장차 여호와의 성막 짓는 데 필요한 것을 쓰도록 헌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게 한 건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재물을 우상 섬기는 데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원수 갚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써가진 우상의 숭배로 바꾸는 데 죄를 짓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우상을 만들려고 범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 이게 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런 재물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심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내리시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차별 없이 생명을 유지할수록 은혜를 베푸신 같이 모든 재물이 다 창조해주신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간은 재물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늘 헌금하고 또 예물 드려할 때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열이 하나는 나머지 아홉 개는 내 거고 다, 이 하나만 하나일 겁니다 아니라 모두가 다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아홉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홉도 역시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을 잘못해서 뭐 하는데, 죄악에 쓰는 대로 사용되면 그 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시험과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자기 위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 추구와 성향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란 얘기예요. 권사가 집사가 점집가 그 복채내고 죄란 얘기예요. 죄. 왜 물질을 거기다 써? 구제하는 데 쓰지. 귀신한테 가서 물으면 뭐 할 거야? 청지기 의식을 잃으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그 말씀 잠깐 나왔죠? 재물의 청지기, 건강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 건강, 시간, 여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고 맡기신 것이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또 그것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드러나 밝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인간은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 음란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이것이 뭐가 증명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보세요. 세계를 정복하고 물질이 풍요로울 때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병으로 죽어가고 망하게 됩니다. 어느 사회나 물질적 풍요는 인간의 죄악성을 더 극심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 그 결과로 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보와 우상을 만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 재물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신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 우상을 피하는 길이 뭡니까? 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상, 돌, 금속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있는 순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데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룰 때 응답을 주는 때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